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입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 지도부에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자제하고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김 대표는 오늘 노기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며 우리는 북한의 이런 도발들과 다른 불안정한 행위들을 멈추고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북한과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 지도부는 미국이 적대 정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신형 무기들을 계속 시험 발사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이런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 나가는데 계속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 분야를 다루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를 할 것이란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노기덕 본부장도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만큼 북한도 조속히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최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쿠데타로 오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축출했다는 미국 타블로이드 매체의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국정원은 24일 한국 언론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 매체가 북한 쿠데타설을 보도한 데 대해 문의가 많아 알린다며 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타블로이드 주간지 글로브는 최근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월에서 6월 사이에 동생 김여정의 쿠데타로 사살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6월 이후 모습을 감췄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북한 정권 수립 99절 기념 행사에 체중이 많이 빠진 모습으로 등장했다며 이는 대역 임무를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일본의 도쿄신문도 99절 행사에 등장한 김 위원장의 몸이 매우 날씬하게 변했다며 체중 감량 다이어트를 한 것인지 아니면 대역 임무 등을 쓴 것인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쿠데타설을 보도한 글로브는 타블로이드 주간지로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를 하는 매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7월에서 9월까지 3분기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여성 3명과 남성 9명 등 12명에 그쳤다고 한국통일부가 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에서 지난달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입국한 195명과 비교해 5분의 1가량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 입국 탈북민은 2003년에서 11년까지 해마다 2, 3천 명에 달했지만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국경 경비를 강화하면서 2012년 이후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뒤 지난해 한국 입국 탈북민은 229명으로 20여 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입국한 탈북 난민 48명 중 남성은 29명, 여성은 19명으로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3만 3,800여 명 가운데 여성이 72%를 차지하는 것과는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복수의 소식통은 23일 BOA에 올해 입국한 탈북민 대부분은 코로나 이전에 탈북한 사람들이며 특히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남성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동해와 접한 러시아 표트르 대제만 부근 해역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했던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 열척이 일본 스가루와 오스미 해역을 통과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교도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날씨입니다. 월요일이 내일 북한은 맑은 후에 오후에는 서쪽부터 구름이 조금씩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0도 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고 낮 최고 18도까지 오르겠고 청주는 맑은 가운데 낮 최고 17도 되겠습니다. 이상 BOA 뉴스를 마칩니다.
한국 대구에서 오케스트라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15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하고도 보름간 열리는 축제입니다. 위대한 지휘자 The Great Maestro가 부제고요. 미국 뉴욕 필하모닉 상임 지휘자를 비롯해서 이탈리아, 러시아를 대표하는 세계 정상급 지휘자들이 한국의 그 주요 지역과 단체의 교향악단, 연주단 또 합창단을 이끌고 가을밤을 더 근사하게 만드는 음악의 밤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옛날에는 사과 생산지, 섬유공단으로 유명했는데요. 지금은 패션 도시라고 불리고요. 2000년대 초부터 해마다 오페라 축제를 열면서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과 음악, 또 민속공예와 디자인 등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창의성으로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7년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악 창의 도시가 됐다고 하는군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음악 여행으로 오셨고요. 저는 도성문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10월 30일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서 지휘봉을 잡는 마에스트로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이자 상임 지휘자인 네덜란드 음악가 야판 스베덴입니다. 한국의 교향악단과 함께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교향곡이죠. 또 프로코피에프의 5번 교향곡을 선보인다고 하는데 오늘 주말의 음악 여행에서 먼저 살짝 그 느낌 가져보겠습니다. 루드비 반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교향곡입니다. 작품 번호 67의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레너드 번스타인의 지휘입니다. 미국의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끈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베토벤의 다섯 번째 교향곡 운명의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씩씩하고 빠르게로 주말 음악 여행 시작했습니다.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파우스트에 흐르는 왈츠곡 이어집니다. 1800년대에 프랑스 작곡가 샤를 프랑스와 구노의 작품이고요. 당시 오페라는 특히 서정극은 중간에 반드시 발레가 포함돼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비관하던 노인 파우스트 박사 양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서 젊음을 되찾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사후 세계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당신은 무조건 나를 따라야 한다는 그 주존 관계를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 될 수 있었던 파우스트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하게 되지만 그 여인의 오빠를 죽이게 되고요. 또 그녀가 그 사실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페라 파우스트에서 이야기가 깊어가는 2막의 뒷부분에 군중의 합창과 함께 왈츠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 음악이 흐릅니다. 폴 파레이가 지휘하는 미국 디트로이트 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펠릭스 맨델스존의 극음악 아탈리 작품 74 가운데 사제들의 전쟁 행진곡 이어드립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극음악 아탈리의 한 부분인 사제들의 전쟁 행진곡, 핑커스 주커먼의 바이올린과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들려드린 곡은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2막 뒷부분에 흘렀던 왈츠곡, 폴 파레이가 지휘한 디트로이트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멘델스존의 극음악 아탈리는 1840년대 작곡이 됐습니다. 당시 그 프로이센의 왕이 1600년대의 희곡이었던 아탈리를 공연하면서 그때 필요한 음악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내용은요, 기독교 성경인 구약성서에 나오는 유다 왕국의 여왕 아탈리가 멸망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비극인데요. 유일신 야훼, 여호와라고 하죠. 이 야훼를 믿는 유다의 왕이 바알신을 믿는 아탈리와 결혼하면서 야훼 신앙에서 멀어지고 급기야 종교와 신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에 빚은 전쟁에서도 지고요. 자식을 잃고 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그런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들려드린 부분은 아탈리 가운데 여섯 번째 곡인 사제들의 전쟁 행진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700년대의 챔발로 합시코드 곡을 준비했습니다.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게오르크 프리디 헨델의 모음곡 흥겨운 대장장이, 유쾌한 대장장이의 1악장인데요. 헨델은 이 곡을 만들 때 아리아와 변주곡이라는 부제만 달았지만 요즘 사람들에겐 유쾌한 대장장이, 흥겨운 대장장이 이런 이름으로 더 친숙합니다. 이 이름에는 몇 가지 또 설이 전해집니다. 여행 중에 폭풍우를 만난 헨델이 가까운 대장간으로 들어가는데 이 대장장이가 망치를 내려치는 소리와 그 장단에 악상이 떠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장간의 일꾼이 헨델의 선율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하면서 쉴 새 없이 흥얼거리고 있어서 흥겨운 대장장이, 뭐 유쾌한 대장장이 이런 별명이 붙여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6세기 독일의 민요 선율이 녹아 있고요. 피아노를 배우는 어린이들의 피아노 소품집에도 빠지지 않는 연주곡입니다. 헨델의 유쾌한 대장장이 5번 곡입니다. 필리프 앙트로몽이 연주합니다. 영국 첩보원이 주인공인 액션 영화가 있습니다. 1962년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27편의 시리즈를 만들어낸 코드네임 007, 불사신 같은 역할의 제임스 본드가 나오는 긴장감 만점의 영화 007입니다. 지난달 영국에서 성대한 시사회를 시작으로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새 시리즈를 선보고 있는 007 영화에도 고전음악 클래식으로 그 묘미를 더했던 장면이 있어서 오늘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The Living Daylights', 1987년 영국 배우 티모시 달튼이 네 번째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았던 15번째 007 시리즈입니다. 이베리아 반도 남쪽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특수요원이 의문의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소련의 한 고관이 체코를 거쳐서 영국으로 망명을 타진하는데요. 007이 나서 이 고관을 돕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저격수를 만나는데 이상한 직감이 듭니다. 러시아의 비밀조직 KGB의 새 책임자가 등장한 상황에 전임 책임자의 망명 시도, 그 시도는 가짜였고 러시아가 영국과 미국의 스파이를 암살하려는 작전과 연관이 있었고 또 그 뒤에는 국제적 무기 판매상과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007이 목격했던 그 이상한 저격수는 망명하려던 자의 숨겨진 애인이자 첼리스트였습니다. 하지만 007이 접근해 그 사건의 음모를 알아내고 아슬아슬했던 세계 평화를 지켜낸다는 줄거리입니다. 쫓고 쫓기는 그 영화의 마지막으로 치닫게 하는 추격자는 최근 뉴스의 중심인 아프가니스탄도 나오는데요. 공항 기지를 탈출하고 반군 무자헤딘의 부사령관이 등장하고 러시아 공군기지, 모로코의 무기상까지 영화를 보는 이들도 함께 뛰게 하는 그런 긴박감이 역시 007 영화의 매력입니다. 모든 007 시리즈에서 007과 가깝게 되는 여성의 역할을 본드걸이라고 하는데요. 007 데일라이트의 본드걸은 저격수가 되어야 했던 첼리스트, 장래가 촉망됐던 첼리스트 카라입니다. 음모의 희생양이 될 뻔하지만 007의 도움으로 망명에 성공하고요. 서방 세계에서 자유의 음악을 연주하는 첼리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 흘렀던 클래식 선율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40번 교향곡 1악장입니다. 조지 셀이 이끄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 작곡가 조르주 비제 오페라 카르멘. 세비야 담배 공장 여공으로 나오는 매력적인 외모에 또 자유분방한 영혼을 가진 집시 여성 카르멘과 그녀에게 빠진 그녀를 사랑하는 부사관 돈 호세의 이야기가 담긴 카르멘 2막에 흐르는 아리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호세가 카르멘에게 깊은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고요. 그대가 던져준 이 꽃은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성악가 테너 프랑크 코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 음악여행은 슈만의 첼로 협주곡 A단조로 마무리합니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던 슈만이 손가락 부상으로 힘들었던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첼리스트가 되어야 할까 이렇게 고민했을 정도로 첼로를 특별히 사랑했다는데요. 음악은 언제나 시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슈만과 그 첼로에 대한 사랑이 슈만의 음악 리스트에 단 한 개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첼로의 대가 미샤 마이스키도 이 곡을 첼로를 위해 쓰인 가장 아름다운 곡이다라는 감상을 붙였습니다. 1800년대 독일의 작곡가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의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129의 1악장 급하지 않고 풍부한 톤으로 미국의 첼리스트 야노스 데커와 폴란드의 지휘자 스타니스와프 스크로바첼스키가 지휘한 런던 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